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보도 없고 앞에 앙상블 팀도 없고 이상하죠? 뭐가 이렇게 꼬이는 날은 나비효과라고 그러죠? 꼬이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꼬이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 중에 아프신 분들이 많아갖고 오늘 앙상블 팀을 못했고 또 주보는 오늘 아침에 한 두 장 인쇄하고 나서 저 프린터기가 고장이 나갖고 더 이상 주보를 인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가 방해가 일어나면 은혜가 넘칠 것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아멘. 방해하는 것들에 방해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서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 계속해서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살펴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저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아야 될 말씀들을 깨달아 아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는 교회 설립 34주년 감사주일이어서 잠시 구약의 신명기서를 보았고 오늘 다시 마태복음 27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본 내용은 예수님께서 금요일 새벽에 유대인들의 손에 붙들리셔서 이른 새벽부터 재판을 받으셨죠. 유대 산헤드린 공회의 법정에 서셨고 유대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고 그리고 행정상 유대인의 왕이었던 그 헤롯의 법정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시면서 그 모든 과정 중에 모진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다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확인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준비하던 로마 군인들은 단지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 집행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할 일을 넘어 예수님을 놀림거리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의 옷을 강제로 벗겨서 붉은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씌우고 길거리에 널려있는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쥐어주면서 그것을 왕의 홀이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꿇어 절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면서 얼굴에 침 뱉고 손바닥으로 따귀를 때리고 모진 말로 조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구경 나온 사람들 그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실 어떤 죄를 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은 유대인만 당하는 처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끼리는 누가 십자가 처형을 받을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채용은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만 받는 처형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는 것은 그리 흔하지도 않은 일이었지만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모든 유대인이 공감했던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는 것을 구경 나온 사람들이 왜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스스로 내려와 보라 그렇게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받았던 한 강도조차도 마땅히 죽을 죄를 진 강도 주제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너와 우리를 이곳에서 구원해보지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했느냐 그렇게 질문을 드렸었지요. 여러분 왜 그랬죠? 왜 십자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를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지난주 그 설교하면서 얼마든지 그들이 그런 행동을 보인 것에 대하여 사회학적 현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군인들의 경우 그동안 예수님 때문에 긴장했던 것에 분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집합 걸렸지 허구한 날 뭐 보초서로 나가야지 그 당했던 고통 때문에 안가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이 한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가짜 왕으로 만들었잖아요. 붉은 옷을 입히고 뭐 가시관을 씌우고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왕으로 꾸며놓고 마음껏 조롱함으로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말단 공무원, 말단 최하위직의 군인으로서의 서러움을 다 배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저는 그들이 그렇게 용감하게 십자가를 조롱했던 이유에 대하여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왜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했는지 아까 일부 예배 때 시간에는 용감하게 딱 정답을 말씀하시는 분이 꽤 있었어요. 확률로 따지면 한 30% 이상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30%에 몇 명 되지 않지만 어쨌든 아십니까? 그랬더니 뭐 정확하게 딱 말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2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십자가가 자기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와 상관 있는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용감하게 마음 놓고 그렇게 조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7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 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는 그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700년 전에 이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 누가?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곤욕과 수모를 생각하면서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가 받고 있다고 생각했겠느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도 그 십자가가 나와 상관있다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외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는 우리도 비록 더 이상 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자기와 전혀 연관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되어진 기록입니다. 과연 십자가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장면까지 봤고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45절에서 50절까지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융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예, 크게 소리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다. 오늘 본문 45절은 45절에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6시나 9시는 오늘날의 시간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으로 하면 6시는 정오가 되고 9시는 오후 3시가 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대인들의 시간과 현재 우리가 보는 시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 시계판에 숫자들을 마주보고 서로 거꾸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6시 그러니까 6시는 12시가 되는 거예요. 예. 12시서부터 9시 그러니까 몇 시까지요? 3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시간으로 보면 그 시간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된 말씀에 보면 하루 중 가장 밝아야 할 시간이 낮 12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인데 그때 온 세상이 다 캄캄해졌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비한 현상이 일어난 거고 평범하지 않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요즘에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때 태양이 달에 가려지는 그 개기일식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진짜 개기일식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상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시니까 그 정도 초자연적인 현상은 뭔가 보여져야 그래도 모양새가 좀 갖춰지지 않나 하는 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주 평범하게 일반 사람들 죽는 것처럼 그냥 싹 돌아가셨다 그러면 뭔가가 좀 없어 보여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기 때문에 조금 있어 보여요. 막 세상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어쨌든 초자연 현상이 일어났어요. 누가 그런 초자연 현상을 일으켰을까요? 뭐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셨는데 운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몇 절에 나와있죠? 46절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외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뭐 폭이 넓어서 뭘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보라. 전 정답을 구하려고 질문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모르시니까 여러분이. 왜냐하면 정답은 나만 알고 있으니까 뭐 여러분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이 캄캄하고 가장 밝아야 될 시간에 이게 개기일식이, 여러분 사실 개기일식은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태양과 달이 지구가 전부 일직선에 맞아야 되거든요. 각자 도는 주기 속도가 다른데 이게 일치에 맞는다는 게 제가 알기로는 뭐 136년 만인가? 그 정도 주기가 돼야 이게 한번 맞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딱 맞는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일을 하실 때는 그게 개기일식이 됐던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던 세상이 어둡게 만들 수 있잖아요. 세상이 어떤 과학적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두움이 막 일어난 거예요. 막 땅이 깨지고 바위가 터져나고 세상이 막 컴컴해지고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볼 때 합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현상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모양 빠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예수님도 조금만 더 참으시지. 조금만 더 참으시고 그 시간만 넘어가면 아주 모양새 있게 멋있게 당신의 사역을 마무리하실 수 있는데 왜 그 조금을 못 참고 모양새 빠지게시리? 그 시점에 아, 밖에서 막 천지가 진동하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구걸하는 애걸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모양 빠지는 우리가 볼 때 모양 빠지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철저하게 100% 인간의 성품과 인간의 모든 것을 그대로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의 육체와 성품을 갖고 십자가상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외로움과 수치스러움과 좌절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모양새 빠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받아야 될 고통을 그가 거기까지 짊어지신 것입니다. 거기까지. 그것까지 그가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절망. 여러분, 그가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셔야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담당을 하신 것입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하는 고통과 절망과 외로움과 수치스러움을 고스란히 다 겪으신 것입니다. 바로 거기까지 당신이 짊어지셔야 할 짐이었던 것입니다. 결코 조금 더 참지 못해서 그 모양 빠지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는 고통을 그가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자리까지 가신 것이고 하나님도 비록 천지를 어둡게 하실 정도로 고통스러우셨지만 예수님의 그 고통을 끝까지 다 참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 사역을 그렇게 끝까지 다 마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 그게 끝까지 인간이 짊어져야 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아픔까지 그가 짊어지시고 경험하시고 그가 떠나신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에 보면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할 때 크게 소리 지른 그것이 그냥 으악 하고 악쓰신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우매한 질문 같지만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를 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다 이루셨잖아요. 마지막까지 인간이 짊어질 수 있는 최고의 고통 하나님과 단절되는 아픔까지도 그가 짊어지시고 그리고 떠나셨는데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다 이루신 것이 뭐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뭘 다 이루신 거예요? 다 말씀해놓고 제가 딱 질문하니까 황당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뭘 다 이루신 거냐고요. 제가 왜 황당한 질문 같은 이 질문을 여러분 앞에 드리나 하면 사람들이 사실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일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대가를 당신이 대신 지시고 받으셔야 될 고통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그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예, 뭐 왜 대답을 못해요? 틀릴까봐 대답 못하죠. 뭘 말해도 자꾸 자사 정답을 피해나가니까 제가. 어차피 뭐 알고 한 질문이니까 용감하게 대답을 하셔야 설계가 재밌어져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지고 돌아가신 것 그것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것에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목사님 또 뭔 말씀을 하시라고 뻔한 얘기에 딴 죽을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딴 죽을 걸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매우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것이 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알맹이 없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힘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만약 그것이 다라면 우리는 오늘날 감사합니다.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이미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할 일은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그거 하나만 하면 된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이루신 일은 단지 죽으신 일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저 so much thank you 그냥 그거 하나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논리학에서 보면요. 논리학에서 어떤 진술이 참이 되려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다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그 진술이 참이 되려면 그 진술은 필요 조건에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그 자체가 목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필요로 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과정에 이것이 있었던 것이 주님께서 이거 자체가 목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 조건에는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알면. 그러므로 여러분 논리학의 때로라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뭐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거는 논리상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필요 조건에는 맞지만 충분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틀린 진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조금 풀어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 당신이 하신 일의 전부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이유는 그것이 목적이기보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그렇게 모진 고난과 조롱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당하는 고통까지 받으셨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것, 다 이루었다 하신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에서 53절까지 50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아마 많은 경우가 뭐가 그것이지 하면서 이렇게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눈에는 늘 그 당시 나타났던 신비한 현상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늘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꽉 박혀있는 구도의 틀을 벗어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51절과 52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매우 놀라운 결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야? 대단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여러분 지구에 도는 방향이 바뀐 것과 같은 그 정도의 대단한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왜 대단하게 못 보나 하면 우리의 그 사고의 틀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너무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가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니까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의 결과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52절과 53절에 나타나는 현상은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 이런 일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전혀 논란의 여지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일을 기록함에 있어서 당장 되어진 일과 미래에 되어질 일을 함께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놀라운 일입니다. 둘 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신 것으로서 이루어져야 될 일, 그것이 현재 이루어질 일과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한꺼번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루어진 거고,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가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가는 이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아셔요? 제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53절에 벌써 마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돌아가신 바로 그 시점에 부활하지 않은 상태인데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건을 끌어다가 오늘 일어난 일처럼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구절이 마가나 누가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부분에 대한 기록 자체가 없으니까 비교할 수 없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나 누가 복음에 보면 이 무덤이 열린 것에 대해서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만 특별하게 미래의 사건을 끌어다가 오늘 예언적 그 기술을 한 것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을. 그러니까 오늘 사실 살펴본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에 관한 것은 우리가 뭐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 그저께 대단한 일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정말 그게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어디서부터 이것을 설명에 들어와야 되냐면 구약의 출애굽기부터 설명에 들어와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최초로 등장한 것이 성막이거든요.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에서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았거든요. 거기서부터 설명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본문 구조를 보고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어요. 이것을 반으로 나눠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하시는 것을 한 주 좀 말씀드리고 휘장이 찢어진 것을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까라고 생각을 고민하다가 마태복음을 너무 길게 제가 잡고 있는 스스로의 부담감 때문에 그냥 한 주에 끝내자.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다가 도무지 이것을 짧은 시간에 하면 의미 없는 말씀이 될 것 같아서 도무지 안 되겠다. 그리고 그냥 갑자기 오늘 아침에 둘로 나눠서 뒤에다 하나 더 붙였어요. 2일. 그럼 다음 주에는 2일. 그렇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출애굽기 성막서부터 쭉 그 내용을 끌어들여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내면 너무 또 아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깐이라도 맛보기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끝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알아야 다음 주를 기대를 하고 또 그것이 누적될 때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휘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기성소와 성소를 구분했던 물품입니다. 여러분, 성전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아침 예배 나올 때는 종종 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한테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는 증거로 주신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이 성전이 됐죠.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라는 곳이 있고 그 사이를 휘장으로 막아놨는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는 그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만. 근데 어느 날 순간 한번 들어가 볼까?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늘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어떤 양을 잡은 그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휘장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 굉장히 정확한 성결의식을 행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일지라도 그 거룩해지기 위한 성결의식을 정확하게 행하지 않고 들어가면 들어가서 바로 죽었는데 바로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체를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끄집어내러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 끄집어내러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 역시도 바로 또 죽어요. 그럼 시체가 두 구가 돼. 그러면 또 끄집어내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에어컨도 없어요. 예, 하루만 지나도 푹푹 썩을 텐데 반드시 끌어내야 될 텐데 어떻게 끌어 들어가냐고요.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죽으리.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들은 반드시 허리에다가 방울을 맸어요. 움직이면 계속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방울을 맸습니다. 근데 방울을 맸다는 것 자체가 자기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거룩해진 이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다 허리에다 끈을 묶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끈을, 그리고 끈 한 자락은 지성, 그 성막 바깥으로 이렇게 던져놓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제사장의 일을 행하는데 잘못하면 거룩하지 못한 어떤 것들을 하면 죽겠죠. 죽으면 딸랑딸랑 소리가 멈출 것 아닙니까? 그럼 밖에서 계속 소리만 듣고 있다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고 소리가 멈추면 죽은 것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끈을 잡아 당겨서 시체를 끄집어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성소와 지성소는 엄격한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 간극을 막고 있었던 것이 휘장입니다. 휘장.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죄를 그렇게 용서하심으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을 그가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땡깡을 파고 내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그 간격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제가 앞에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단지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이라면 우리는 그저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몸을 찢어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열어놓았다면 우리가 땡큐 그러고 안 들어가면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 그 길이 열렸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그 길을 담대함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 담대함을 들어가는 일이 뭐냐?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니까요. 이거 안 하면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어떤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사는 거라고요. 단지 내가 감사합니다. 이거 한마디 한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정말 억울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를 열어놓으셨을 때 그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도다운 삶을 살라는 얘기잖아요. 성도다운. 내가 혹시 잘못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해서 떨어지면 어떨까? 나를 외면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은 누가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신 거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었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붙들어주셨으니까 오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삶을 거들어주시고 맴매도 해주시고 그것도 구하셔야 돼요. 삶을 흔들어주시고 틀어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크기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도답게 살라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이 길을 주께서 열어놓으신 것이라고요.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일이 결코 죽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그냥 끝을 내버리고 마는지 모릅니다. 죽은 것으로 끝내버렸기 때문에 늘 감사는 있어요, 입으로. 그러나 행동은 변한 것이 없어요. 주님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육체를 찢어 우리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그리고 그가 원하시는 것은 그 이름을 힘입어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마귀는 무수히 공격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 네가 그래 갖고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널 이뻐하시겠어? 그렇게 쿡 찌르면 가슴이 철렁하죠.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도 잘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잘하는 거 없잖아요. 뭐 때로는 저 기도 좀 하면 은혜 받은 것처럼 갖고 설교 들으면 아멘 그러지만 뒤돌아서서 30분 제가 교사를 주일학교 교사를 오래 했는데 진짜 주일학교 애들은 그래요. 막 설교하면 막 눈물 뚝뚝 흘리고 그런데 설교 딱 끝나면 진짜 5분도 안 가서 싸워요. 5분도 안 가서 막 싸워요. 애들은 그래요. 여러분들은 몇 분 갈 것 같아요? 붕어는 3분 간대요. 아, 3초? 3초인가? 기억, 메모리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갈 것 같아요? 하루도 안 가죠. 그죠? 하루도 안 가고 집에 들어가면서 바로 세상 근심, 염려, 고통 다 싸지면서 왜 교수는 나한테, 왜 내 펀드는 이렇고, 왜 내 앞길은 이렇고, 그냥 온갖 그런 생각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어진 평강, 마음, 하나님의 자녀됨, 백성됨 이런 기쁨 다 내려놓고 그냥 그러고 후울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기도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콕 찌르죠. 야, 그러고도 네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 나 같은 게.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참 양심적이다. 그러실 것 같아요? 속상하시죠. 내가 해놓은 일이 무엇인데 네가 지금 그러고 있느냐. 예. 마귀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그것을 계속 건드려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양심을 빙자해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시오. 몸을 찢어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라고요. 담대함으로 나가라. 담대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죄책을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까지 그가 짊어지시고 가신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나는 못났습니다. 완악합니다. 다 고백하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밀면 되는 것입니다. 손 내미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손을 내밀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를 하냐면 주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하나님 백성답게 온전하게 해가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싸워서 가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였을까요? 싸우는 거예요. 예, 싸움만 하면 돼요. 그가 신경 쓸 것은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하면 전리품을 많이 취할까? Never mind. 전혀 생각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들은 싸움만 하면 돼요. 그 적이 얼마나 많든 그 무기가 얼마나 좋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나가서 싸우면 이겼어요. 문제는 먼저 왔어요. 턱 앉아갖고 무기를 쳐다보는 순간 지는 거예요. 야, 저들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 그러면 그 100% 져요. 그 전쟁에 나가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 전쟁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점령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만난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였는데 여리고성은 아주 굉장히 잘 지은 성이거든요. 지금 가서 봐도 굉장히 흙벽돌로 아주 이렇게 이중으로 지은 굉장히 큰 성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무기로? 전략으로? 숫자로?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싸우라는 그 말 한마디에 당당하게 순종한 것 뿐이었어요. 아침에 나가서 성 한 바퀴 돌고 찬송 부르면서 막 돌고 일주일 내내 돌고 7일째 약속하신 대로 도니까 무너지잖아요. 굉장히 좋은 사인이었어요. 분명한 사인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바로 이어진 전투는 아이성 전투인데 아이성 자리 가보면 지금도 여리고성 자리는 굉장히 크게 남아있는데 아이성은 진짜 없어요. 돌무대기밖에 없어요. 흔적도 없다고요. 왜냐하면 조그만 성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뭐라고 그래? 아이성 딱 보고 야 우리가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이 정도쯤이야. 야 다 올라갈 필요도 없어. 한 4천 명만 올라가자. 그리고 나머지는 쉬어. 한 4천 명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결과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표현해 보세요. 개박살. 그렇죠. 예, 개박살 났어요. 아주 피박살이 났다고요. 예. 그리고 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더 전력을 가다듬자. 가다듬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숫자로 이길 싸움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전력으로 이길 싸움이 아니에요. 그 싸움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우리한테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싸우라 할 때는 뭐가 있어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이 거둘 것이기 때문에 싸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을 다 아시거든요. 아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가 몸으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가 몸으로 안 열어도 될 것 같으면 뭐하러 그 모진 수모와 고통과 단절의 절망을 그가 받으셨겠습니까? 그거 다 몸으로 열어놓으셨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종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가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일은 단지 죄짐을 지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은 일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가 휘장을 찢어 놓으신 일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오늘이라는 날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결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님, 십자가상에 죽으셔서 주께서 이루신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이라는 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주저앉아있지 않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손을 내미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